예,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면에서만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또 그렇게 함과 동시에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텐데 그 마지막 심판은 결국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그 현실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저희 뭐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재앙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 10개 재앙과 연관이 굉장히 많죠. 왜? 애굽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고, 이 애굽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는 심판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봤듯이 지금 이 지난주가 아니군요. 이틀 전이군요. 거기서 봤듯이 우리는 벌써 구약 때하고는 다르죠. 물론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현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벌써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은 있고 예표 수준에서 참모습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지금 애굽 이 심판이 애굽에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하고는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서, 즉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지금도 심판을 내리시고 계시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완전한 그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끝이 날 거지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 현실이 벌써 이 세상에 나와서 천국에 옮겨져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삶을 또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누리던 그런 복하고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과는 달리 벌써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참 가나안 땅, 천국에 벌써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 계속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만 받아 마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이 재앙들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피 재앙,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그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즉 죽음이죠. 죽음의 재앙을 우리가 안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망할 그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고 좀 더 잘나서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으면 뭐 출애굽기 같은 걸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스라엘은 좋은 사람, 우리 편. 그리고 애굽은 나쁜 사람, 우리 적.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구분을 하고 읽기 시작을 해서 자기는 이스라엘 쪽에 속했고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보다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작을 하면서 읽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도 영원히 망해야 될 인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영원히 망해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읽어야지. 예,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들 같이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죄인들입니다. 물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이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분이 되는 것을 예표 수준하는 것이지 결국은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분은 오직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는 딱두 가지밖에는 이제 구분이 안 되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으로 구분이 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세상적으로 구분이 많이 됩니다. 남자냐, 여자냐, 구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은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참 구분, 이참 구분은 뭐, 어느 나라 민족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구분도 아니고, 이제 남자냐 여자냐 이런 구분도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 구분밖에는 이제 없죠. 여러분과 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며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 10개 재앙을 적어도 3가지 수준에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첫 번째는 이 10개 재앙은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종말 시절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구약적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심판은, 이 10개의 재앙은 창조를 뒤집는 거라 그랬습니다. 창조를 뒤집는,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창조가 되어 완전한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처음에를 보면은 그 지구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완전히 케이아스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 즉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을 예표하는 에덴 동산이 마련되는데 그 에덴 동산의 마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냐? 혼돈에서 완전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에덴 동산, 즉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10개의 재앙은 그거를 뒤집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꾸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세요. 구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랭귀지를 쓰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창조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을 새 창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새 창조라. 여러분과 저는 새 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구원이 창조면 그러면 심판은 그 창조를 뒤집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은 그 창조라는 단어, creation이라는 단어 앞에 decreation. 우리는 뭐예요? 새 창조는 recreation, new creation, 거꾸로는 decreation.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딱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하고 그다음에 이 신명기 몇 장에 또 십계명이 나오죠? 신명기 5장. 신명기라는 그 제가 한국말로 신명기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솔직하게. 그러나 Deuteronomy 영어로 하면은 second law 두 번째 율법이라 이런 뜻입니다. 즉 십계명도 보면은 두 번째로 또 다시 주어져요. 즉 지금 그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저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에서 신명기는 뭐냐? 그 받은 율법을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second law 두 번째로 율법이 다시 확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Deuteronomy 이렇게 영어 되는데 사실 신명기도 그런 뜻이라고 그냥 믿고 있죠 제가. 근데 신명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쨌든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우리 그 십계명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8절부터. 그러면 보세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지키라고 나옵니까? 뭐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창조. 그렇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 7일에 쉬었다. 그게 이유 아닙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서 또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2절을 보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재밌죠?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이유가 창조고 하나는 이유가 구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구원이 새 창조입니다. 이유는 똑같죠. 뭐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작하면은 안 좋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요즘은 이 주일날 지키는 것이 이게 구약식으로 하면은 주일을 범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죄인데 이제는 교회 자체가 주님의 날을 범하는 것을 떡 먹듯이 합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구약 같았으면 벌써 돌로 다 쳐 죽였어야 될 텐데. 근데 교회가 그래요, 이제. 교회 자체가 이 신약의 안식일, 주님의 날을 안 지킵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그냥 된 거예요. 그 예배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시작하면 제가 또 열이 나서 또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즉 창조의 뒤집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열 개 재앙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고 모든 것을 망하게 할 때에 결국 뭐예요? 그때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완전하게 증거가 되어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시인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열 개 재앙을 통해서도 결국 그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신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 열 개의 재앙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망할 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누가 부인하겠어요?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건 아니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시인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읽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계속 이 19장에 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애굽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섬긴다. 섬긴다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service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service라는 것을 이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월십이라 그러고 서비스라 그러는 거를 다 포함을 하면은 좋겠어요. 왜? 정말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하게도 그 한국말에 그 예배를 본다. 참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죠. 꼭 영화 가서 보듯이 뭐 축구 경기를 보듯이 예배를 본다. 정말 나쁘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촛불의 그 심지를 자르고 추림하고 이렇게 그 뭐 빵을 갖다 놓고 막 이런 그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예배가 지금 그런 컨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뭐 진짜 스펙테이터 같이 자기 구경꾼 같이 근데 참 뭐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섬기리라 그들이 내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섬긴다.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주 뚜렷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구원하는 거냐?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자기 구원받는 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배는 가난해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부자래도 할수 있고, 예배는 세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저버리고 살게 됩니다. 이상하게 딴 걸로 갖고 가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 자기의 구원을 자꾸 다른 거하고 연관을 시키냐고요, 왜? 자기의 목적은 뭐예요, 먼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목적이고, 무슨 잡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게 목적이고, 세상에 엄청난 걸 건설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드잡이에요, 사이드잡. 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드잡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사이드 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그 사이드 잡이 예배하는 걸 방해하면 그 사이드 잡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웃겨요, 그죠? 사이드 잡을 갖다가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일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는 이제 거기다가 하나 붙입니다. 뭘 붙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말은 꼭 붙여야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차라리 그것만 안 붙여도 좀 낫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그 사이드 잡을 충실히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듣지 마세요. 힘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또 그러면은 또 나는 또 이쪽 거는 그냥 무시한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 재앙이 퍼버지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애굽 역사를 공부하면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중에 그 개구리 같이 생긴 머리에 여자 몸을 가진 신이 나옵니다. 헤케트라 이렇게 이름이 붙은 신인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그들이 생명을 주는 번식력을 번식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신으로 믿어졌는데 사실 그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개구리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 이따 좀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그 개구리 같이 생긴 그 더러운 영들, 이 세상을 갖다가 미혹하는 영으로 나오죠.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더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모든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나일강에서부터, 그런 죽음의 강에서부터 개구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죽음의 강으로 변했던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개구리의 숫자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들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이것을 보면 지금 그 개구리의 숫자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 덮인다 이 말을 봐도 지금 엄청난 개구리 숫자들입니다. 그죠? 개구리들이 애굽 땅을 덮어 버립니다. 즉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개구리들이 뛰어오릅니다. 또 많은 개구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가만히 있나요? 울죠. 개굴개굴 하고 우는데 한번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 개구리들이 몸에 뛰어 올라오고 뭐 밥그릇을 봐도 개구리가 들어가 있고 막 침상에 가도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가 그냥 덮어 버리는데 그 수많은 개구리가 울어제깁니다. 어느 정도로 괴로운 삶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왜 이래요? 지금 아까 말한 것이 정말이면 개구리같이 생긴 얼굴에 그 신을 섬기는 것이면 그 신이 생명과 번실력을 주는 신의 모습이라면 개구리가 그런 상징이라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들에게는 좋은 분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완전히 그 신 때문에 보통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죠. 즉 좋은 신이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재밌는 내용이죠? 술객들도 술법을 써서 흉내를 냅니다. 지난번에 본 피재앙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은 술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즉 눈속임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정말로 이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면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술객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술법, 눈속임을 사용하여 물을 피로 만드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지네들도 같은 능력으로 그러면 피로 만든 물을 다시 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왜? 이건 눈속임이죠. 개구리들을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내렸으면 지네들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개구리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죠. 가짜죠. 눈속임이죠. 정말로 그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개구리들을 싹 없애지 못합니까? 여기에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흉내내는, 눈속임으로 흉내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믿지 마세요.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이제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저도 이렇게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도, 우리가 보통 차 사고 나신 분이 빙글빙글 돌고 탁, 근데 하나도 안 다치고 와서 오, it's a miracle, 그렇죠? 오, 이거 기적이다. 그런 뜻에서 쓰여질 때 기적이다, miracle다 하는 거, 그게 뭐 그러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적하고 성경이 말하는 miracle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 성경에서 기적은 항상 성경하고 즉 계시하고 연관이 됩니다. 기적이 왜 일어나는 거냐? 성경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구원 역사적으로 보시면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 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즉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성경을 안 써요. 아브라함이 제가 항상 말하죠. 성경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그 정도면 믿음이 뭐 최고로 좋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기적을 행합니까? 기적이 없어요. 아니 믿음의 최고가 왜 기적을 못해요? 안 나오죠 기적이. 주로 기적이 어디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때, 즉 성경 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누구예요? 성경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 누구예요? 성경 쓰는 사람들이죠.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계시예요,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계시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런 기적은, 즉 성경적인 기적은 이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무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은 extraordinary providence, 특별한 섭리, 이렇게 표현하지 기적이 아닙니다. 섭리로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섭리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꼭 이 세상 법대로, 즉 이 세상의 그 육체적인 법, 뭐 gravity, 이 gravity가 뭐예요? 중력. 중력 같은 그런 법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중력 같은 법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 그런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섭리예요. 그러나 좀 뭐 꼭 제목을 붙인다면 좀 특별한 섭리라 이거죠. 근데 사실 뭐 저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해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게 필요하면, 저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잘 이해를 하세요, 신학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그걸 무조건 다 기적이라 이래갖고는 성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요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아 이런 건 이건 지금 진짜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섭리하시는 그 방법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못해요 그걸? 그래서 이게 의과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암이 낳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 뭐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일반적이에요.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에 뭐 나의 신앙을 갖다 붙여놓고는 그냥 나의 그 신앙 전체가 막 그런 것에 막 이게 지배를 받는 이런 거는 정말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어쨌든 술객들이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하면서 눈속임으로 흉내만 냅니다. 어쨌든 개구리들로 지금 애굽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집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여호와께 희생 드린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 드린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내보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오직 괴로웠으면 바로가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보세요. 정말 괴로웠기는 굉장히 괴로웠나 봐요. 바로가 내 보내주겠다. 제발 개구리만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들이 없어달라고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참 재밌죠? 아까 그 개구리 같은 신을 우리가 그게 정말이면은 지금 자기가 노예로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자기의 믿는 신은 없애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이런 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정말 재밌게 하세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쵸?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바로 왕이여 시간을 말해주면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여 개구리를 없애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가 시간만 얘기해라. 그럼 바로 그 시간에 내가 가서 해서 바로 그 시간에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뭐예요? 참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내일 그렇게 해달라. 바로 왕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생명과 번실력을 준다는 그런 신이 바로 그 신의 상징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악취가 납니다. 예.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의 꾀임을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개의 그 개구리같이 생긴 영으로 상징되는데, 다 멸망하죠. 다 없어집니다. 다 영원히 죽습니다. 이렇게 개구리들이 죽었고 이제 바로 왕은 약속대로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주셨죠. 이 열 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지만 바로 왕은 계속 마음을 강팍해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나중에 이제 가면은 분명하게 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보겠죠.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열 개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한 번에 그냥 박살내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나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더욱 자기가 받을 영광을 더 크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뭐 하나님은 가짜다 뭐 혼자서 폼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이 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십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아, 좀 올바른 교회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이 생겨갖고, 좀 이왕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 세상 수준식으로 막 드러나서, 그냥 하나님을 무시 못하는 수준에서, 아, 이왕이면 왜 이렇게 안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더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왜 이 모양이 꼴이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뭐 여기도 지금 저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같은 소리예요. 왜 도대체 왜 내가 이 모양이 꼴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좀 잘해보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해버려요. 그죠? 망한다는 소리는 좀 안 좋겠네요. 망한다는 거는 지옥 가는 거하고 연결되니까.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실패해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진짜 뭐 작심 3일이라 그러는데 3일까지도 안 가요. 진짜로. 그러면 왜 이러느냐 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한 영화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더 크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려고 억지로 막 잘못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누가 봐도 야, 쟤는 정말 정말 안 되는 애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게 증거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죄의 핑계는 아닙니다, 절대로. 노력해야죠. 노력을 한 거대로. 그러나 내 노력도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내 노력이 뭘 이루겠어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입에서 예수님, 철저하게 모든 입에서 오직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래요. 빨리 모든 것을 다 놓으시고, 빨리 그냥 바닥에 꼬꾸라져서, 빨리 나는 절대로 안 되고 내 노력도 안 된다는 것이 완전하게 내 마음에서 인정이 되면, 그럼 잘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걸 원하시니까. 그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왜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면은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쫙 왜 못하세요? 분명히 하실 수 있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안 하세요? 그러나 결국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님은 굉장히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거. selfish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selfish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selfish 하면 죄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분은 그 완전하신 분 중심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완전하신 분이 그 완전하신 분 중심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사실 속마음은 좀 다른데 항상 입으로는 버릇같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런 얻은 그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어도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면류관을 예수님한테 다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던질 때 아우 나도 조금 영광 받고 싶은데 해갖고 억지로 던지는 사람은 천국에는 없어요. 그쵸? 100% 기꺼이 너무 기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뭐 우리를 내일 완전한 인간으로 못 만드셔서가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서 완전하게 아주 그냥 기쁘게 요만큼도 붙잡는 것이 없이 100% 다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시네. 그걸 지금 요구하지. 왜? 결국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왜 못해요? 그러나 억지로 하시고 싶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가 되면 그럼 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셔서 결국은 이제 끝에는 오직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내하세요. 인내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 절망하는 수준까지 갈 때가 많아요. 아, 도대체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더큰 은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져도 된다 하는 그 핑계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아휴, 그러니 뭐 괜찮어.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뭘 하는 것인가. 예. 하나님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애굽의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돼버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를 목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든지 목이든지 어쨌든 간에 개구리 떼와 마찬가지로 그 이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끝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돼요. 사람과 생축에 오르니. 그, 생각해보세요. 그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됐으면 어느 정도로 이가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뭐 시멘트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닐 거고, 그 당시에. 그죠? 여러분, 어떻겠어요? 괴로움이 사실 개구리 재앙 때보다 더 크면 크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왕과 두 번째 제왕 때와 마찬가지로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흉내를 내려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지금 10개를 3개, 3개, 3개 하나로 묶었는데 항상 이래요. 다른 데 가면은 또네 번째, 다섯 번째가 비슷한데 여섯 번째는 달라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비슷한데 아홉 번째가 달라요.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비슷한 점이 뭐냐? 술객들이 흉내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아니, 세 번째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래요?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말씀대로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늘 이 설교래 이 성경 공부의 중심 내용입니다. 뭐냐? 이제 술객들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죠. 술객들도 인정을 합니다. 술법으로 흉내를 못 냅니다. 그들은 처음 두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같이 술법을 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은 눈속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눈속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 물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몸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손도 없고 손가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것, 그건 뭐 이렇게 크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죠.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거긴 아예 올바로 번역을 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즉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다 이 뜻이죠. 이 창조가 하나님 손가락의 솜씨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의 솜씨.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의 솜씨는, 즉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었어요? 지금 시편 8편 3절을 지금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사실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뭐 따르게 어떻게 풀어지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지금 20년 이상 설교하면서 뭐 맨날 똑같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사탄도 창조된 피조물이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피조물은 그 자연적인 그런 거, 이 세상적인 그런 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죠. 왜? 사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면 큰일입니다. 눈속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못해요. 진짜 기적을 사탄이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 진짜 문제죠. 어떤 한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지금 예수님 같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사탄이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탄이 보낸 자로서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걸 사탄도 할 수 있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진짜 그 미혹하는 수준이, 우와, 이건 뭐 예수도 가짜일 수 있죠. 사탄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못해요. 큰일 납니다. 사탄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면. 그러나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좀 뭐야? 예, 그건 넘어가죠. 누가복음 11장 14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한번 거기 가보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17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사실 헬라어도 하나님의 손가락. 저는 이제 성경에는 풋놋이 있네요. 1번 해갖고 밑에 보니까 손가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는 사탄이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 예수님이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재물이었죠. 더 강한 자가 와서 지금 강한 자를 물리치고 그 재물을 늑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죠. 사실 제가 이 눈이 나빠갖고 큰일이에요. 여기 써놓기는 22절까지만 읽고 써놨는데 안경이 좀 나빠서 32절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냥 읽으면서도 아니 이 내용이 왜 이래. 이 돋보기를 했는데도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20절. 아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마태복음 12장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 성령. 그래서 지금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죠. 근데 맞죠, 그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다 그러셨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새겼어요? 돌판에 율법을 새겼습니다. 무엇이 새겼죠? 하나님의 손가락.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도 손가락과 성령님이 연관이 되죠. 구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창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손가락이 이제 여러분과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손가락인데. 그런데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서 지금 술객들이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묻는 거죠.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쁜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세상은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보통 엄청난 힘이 아닌데, 구원하시는 그 힘, 그러나 심판하시는 그 힘도 보통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새 창조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또 사탄 아직도 하나님 손가락으로 심판을 받고 있고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이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냐? 같은 내용이죠. 우리 이렇게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끝냅니다. 사실 죄인들은 죄에 빠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권능이 오직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재앙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즉그 하나님의 권능,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밖에는 보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오히려 죽음에서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체험하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심판으로서 체험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음으로써 체험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밖에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권능을 심판을 받음으로써 체험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제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심판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어떡합니까? 지금 애굽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시무시한 것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였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보시면 그 무시무시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영원한 버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탄과 세상이 다 멸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사탄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물리칩니다. 귀신을 쫓아 내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죠. 지금은 영적인 심판.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눈에 보이는 엄청난 마지막 심판.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이 눈에 보이게도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심판이 내려지고 있죠. 이 세상에 온갖 지금 엄청난 일들이 다그 하나님의 심판 모습 아닙니까? 왜? 이 세상이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즉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지진이나 홍수는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죄가 들어와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하여 지금 퍼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하이티에도 지금 엄청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나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이티 백성들은 미국 백성들보다 더 나빠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이티는 쳤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따위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참 한심한 소리예요. 지는 그러면 잘난 거예요? 지는 그런 심판을 안 받아도 될 수준이고 그 하이티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소리잖아요, 지금. 참,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나 물론 이 세상의 지진이나 홍수나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 그거보다 더큰 심판, 즉, 마지막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고, 저는 항상 그 소리 들었어요. 자라나면서 교회 다니면서 청교도들 때문에 아 미국이 축복받았대요. 여러분 역사를 똑바로 아시면 이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 다 이단이었습니다. 즉 우리 영어로 하면 Deist.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프랭 그 뭐야 이름들이 생각. 벤자민 프랭클린이니 워싱턴 대통령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디이즘을 믿었어요.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이단이라서? 웃기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손을 딱 떼셨어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디이즘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성경 가르침이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하다는 이단은 다 청교도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그 다음 세대에 수도 없이 셀수 없는 이단들이 다 생겼는데 누구 아들, 딸들이었어요? 청교도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해하세요. 축복을 갖다 세상식으로 생각을 하니 그따위 소리들을 하죠. 그쵸? 축복을 세상 걸로 생각을 하니, 미국은 축복받았다 그러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참 이상해요. 한국도 지금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참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 갈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 한번 이런 교회 가봐라 하고 권할 만한 교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야지, 또 계속 나가면. 열나요, 또. 예!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심판을 받으면서 경험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냐? 그걸 피할 수 있는 거냐?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힘이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었잖아. 없었더라. 있어요. 우리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입니다. 저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죽어도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루십니다. 내가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그 똑같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만큼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해치리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더욱 예수님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제 심판으로서 임할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나의 옛사람을 버리시고 더욱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지금 재앙의 이 스토리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 마땅한 재앙을 보여주는 것인데 왜 이제 이 재앙은 여러분과 저와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는 거냐? 예수님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재앙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욱 말씀으로 우리 믿음 자라나게 하셔서 그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의탁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